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이거 제림이죠,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여기 영어에 보면 말이죠, 마지막 단어가 with a curse, a curse. 구약은 curse를 끝나, 저주를 끝나. 그래가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저주가 있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게 되었다고요.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3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진짜 나타난 게 나오죠. 엘리야가 모세가 그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도 엘리야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회개 침례를 베풀었죠. 주님 오심을 예비했죠. 엘리야도 미리 오는 거예요. 환란 때. 환란 때 미리 와가지고 참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막 그러죠. 그다음에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모세가. 그런 똑같은 역사라서 그들은 목자를 죽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한번 죽지만은 죽은 애 심판했다 그러는데 진짜 한 번도 안 죽어본 사람은 에녹밖에 없어요. 엘리야도 안 죽고 올라가, 지금 안 죽고 올라가 있지만 나중에 와서 한번 죽어요. 그냥 목자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예외적인 사람인데 그 예외는 우리가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오실 때 변화,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될 우리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외적인 사람이에요. 우린 정말 그런 찬스가 제일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파가 빨리 가지 않으면 그 소명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정말 쓸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신혼방에, 다시 마태복음 들어와서요. 신혼방의 아이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부. 호세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신부라는 얘기가. 호세아 1장 3절. 이게 호세아 1장 3절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다른 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5절. 5절 보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혼인하듯이 네 아들들이 너와 혼인할 것이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신부님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신부처럼 그렇게 취급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 처녀도 유대인들인데 앞으로 환란 때 남을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반은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냥 슬피면 일갈, 그러니까 막 두드리고 막 울부짖어 문이 닫혔잖아요. 반은 구원받은 거예요. 환란 때는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못 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등불을 켜고 있던 사람 받고 그 사람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열처녀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인으로 이거를 비유를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뭐 기름 준비하는 사람 구원 못 받는 얘기,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까지는 언제 신약시대입니까? 구약시대입니까? 그 구약이 구약. 27장이 돼야만, 피를 흘려야만 신약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 못하게 되면은, 성경을 잘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런 불상사가 오고,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들이, 장로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갈라진지 몰라요. 저도 어릴 때 그 기억이 나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더라고, 목사님들끼리. 그래가지고 아니면 막 그냥 그 다음날로 교회가 깨져가지고 막 교회가 두 개가 되고 말이죠. 그런 걸 제가 어릴 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5절. 신랑을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하리라. 신랑이 언제 빼앗깁니까? 그들은 계속 빼앗기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환란 때 가면 엄청난 거죠. 대환란 때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는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미래적으로, 앞으로 예언적으로 주님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마태복음 속에 앞으로 모든 예언들이 다 들어있어요. 특히 24장에 가보면은 앞으로 그 세상 끝에 있을 예언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휴거까지도 거기 들어있죠. 그걸 잘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는 기운 헝겊이 그 옷을 당겨 더 흉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라.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렇게 하면 가죽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가 되나 새 포도주를 새 가죽부대에 부으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도 알되 세수는 세포대. 세상 사람도 이거 잘 알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은, 뜻도 모르고 하는 얘기지. 세상적인 기분으로 하는, 여기서 굉장히 뜻이 있죠. 여기 지금 새 철조각은 세포도주고요. 낡은 옷은 낡은 가죽에게 해당됩니다. 이게.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의 있잖아요. 의의 옷. 의를 옷이라고 많이 얘기했죠. 의. 그죠? 의. 누가복음 15장 22절 찾아볼까요? 15장 22절. 15장 25절. 15장 22절. 22절.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하나의 비유적인 거 아닙니까? 탕자 비유 아닙니까? 탕자 비유.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에게, 탕자 같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하나님을 여기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물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다시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을 여기 옷을 그 의의 옷이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죠? 옷 입으라.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보겠습니다. 61장 10절. 61장 1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한 같이 하셨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의의 옷으로,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며. 이게 하나의 우리가 입을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여기 미리 보여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 옷은 의를 상징한 것이다. 의를 상징한 것이다. 우리가 한번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말이죠. 하나 좀 생각해 볼게 있는데, 그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주. 요즘에 교회에서 성찰을 하는데 이게 포도주로 해야 되느냐, 포도즙으로 해야 되느냐. 옛날 우리 교회 다닐 때 어릴 때 보면은 이 성찬하기 전에는 어쩌다 한 번씩 하니까 어쩌다 한 번 하거든요. 성찬을 뭐 부활절이나 이럴 때만 하거든요. 옛날에 그랬다고. 요즘은 한 달 한 번 하지만 이제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포도를 이렇게 갖다 담아놔. 진짜 술이 되는 거야. 술이 포도주가 되더라고. 그거 보면 취하더란 말이야. 근데 이게 성경을 언뜻 보게 되면은 꼭 포도주를 먹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 캐톨릭도 포도주로 한다고요. 그 누룩이 들어간 거죠, 그게? 예. 네. 성경에 보면 그 새 포도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새 포도주. 어? 우리 한번 성경을 조금 찾아보면서 한번 확신하게 좀 한번 누가 얘기해도 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신명기, 27장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32장 14절 보면은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밀알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포도에 순수한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이렇게 돼 있죠.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아. 그 다음에 이사야서 65장 8절. 6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였으니 누가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말라. 이는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들 모두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포도 송이 속에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 송이 속에. 그냥 포도주를 병에 들었죠. 그게 이제, 그거를 그, 브루해야 되니까. 술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포도 송이 속에 들은 거예요. 그냥 그걸 짠 거예요. 포도 송이. 옛날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왕의 그 떡관원하고, 그, 술관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복직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를, 집을 짜가지고, 왕의 잔에 해준 포도를 이렇게 짜가지고 그냥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그 포도즙으로 하는 겁니다. 포도즙으로. 우리 창세기 40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게 나오죠. 11절 보겠습니다.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 주었노라. 그 성경에 말한 포도주가 다 그런 거예요. 요즘에 포도주로 와인을 그렇게 만든, 요즘 와인 그러니까 요즘 거로 생각하는데 옛날 포도주는 그런 거라고요. 그걸 현대 포도주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거를 자꾸 이게 혼동을 하는데, 이 사실 누룩이란 거는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사람들이, 떡을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누룩이 있는 포도주를 마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사실 그 성령의 모형이라 할 수 있죠. 그 오순절날 사람들이 막 그냥 방언 하면서 막 이러니까, 저가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새 포도주에 취했다. 포도주를 취했다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26장 29절 보겠습니다. 26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재림한 때죠. 새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는다.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은 천연왕국 때 정말 그때는 마귀도 없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그때야 얼마나 좋겠어요. 난 그,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얼마나 좋을까? 와이리 존노. 과일이 좋노 이런 말 있죠. 경상도 말로. 근데 그거는 사실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 그거를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요즘에 이게 요즘에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 책을 번역하다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니까 정말 그때가 참 좋겠구나. 그거 바랄 마음밖에 없어요. 옛날에 어느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뭐, 아, 여기 지저분하냐고 그랬대. 지저분하냐고. 방이 깨끗한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그러니 뭐, 천국을 보고 잠깐 갔다가 그래가지고 딱왜 지저분하냐고 그러더니 예수 안 믿는 아들 보고 너도 인마 빨리 예수 믿고 천국까지 지옥 간다고 말이야. 소리를 확 지르고서 그냥 다시 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그 형제가 그다음부터 농사 짓는 형제가 그냥 다 때려치고서 그냥 전도자가 됐잖아요. 걸어갈 때 보면 꼭 쟁기할 때 걸음을 이렇게 걷는다고요. 쟁기를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져가지고 걸음걸이가 쟁기하는 걸음걸이야. 그 형제 보면 아이고 아직도 쟁기 끌고 가네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래 농사 지니까 그 소에 이렇게 쟁기해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쪽 발을 이렇게 하거든. 그렇게 걷더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전달하다 이러면서 전달하다니요. 정말 성경에 있는 사람은 그 쟁기를 잡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쟁기를 잡은 것도 복음 전하는 것만이지. 그러니까 소의 쟁기를 보는 것도 복음 전하는 걸로 해.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 참그 재밌는 그 얘기. 그 양반 간증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깨어진 걸 봤어요. 처음에는 아주 평신도가 말이야. 어떻게 목사 앞에서 지가 뭐한 시간씩 설교를 하냐고 막 그러다 나중에는 거기서 깨지더라고요. 너무나 일을 많이 하니까. 농사꾼이 말이지 성령이 말이니까 그냥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거야. 그 지금 그, 결국은 이새 포도주라, 이 포도주가 이제 결국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이 사실 그 우리가 후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 거예요. 그거 언제 알수 있습니까?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너희가 이 영광의 주를 죽였다 그럴 때 그들이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서 스테반을 죽였거든요. 결국 그들은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을 그들이 사실 죽인 거나 다름없고 배척했고 그 성육신한 하나님을 그들이 죽인 거죠. 그 다음에 그분 대신 오신 성령님이 충만한 그 스테반을 돌로 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그들은 흠뿌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죠? 우리는 새 부대야. 그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안 터지는 거야. 그죠? 예, 그래도 우리가 새 부대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거 모르고 새수는 새 부대야 그러는데 그거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 그거 진짜 깨달으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거는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새 가죽 부대다. 주의 피로 깨끗해진 새 가죽 부대다. 옛날 그 바리새인들은 흠부대다. 그러니까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하는데 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 주님께서는 비유로 얘기했죠. 비유로. 그들이 깨닫지 못하죠. 깨달을 수 없게 한 거예요, 주님 입으로. 그러니까 이새 가족 부대는 앞으로 유대인 새로운 유대인 백성 얘기하고 우리 같이 참 성령의 전이 된참 교회를 얘기하고 성령께서 내조할 것을 여기에 예언적으로 얘기했죠.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어. 이렇게 나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 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제가 그 지난주 멕시코 선교 갔을 때 자꾸 뭐 내가 무슨 말씀하니까 시편 83편을 찾아보라는 거야. 아, 내 이름은 여호와로라. 그거 하나밖에 그게 뭐 그거. 아니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 찾아봤지. 그 맞다.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신다. 지금 내 안에. 당신이 있느냐? 어떻게 아는 줄 아느냐? 성경에 말씀하시고 나도 안다. 그래. 내 안에 있다. 당신도 알고 있으면 영접하라고. 당신은 자꾸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만 얘기하지만 저기도 얘기하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린 새 가족 부대입니다. 18절. 그런데 주께서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어떤 관원이 그에게 와서 경배하여 말하기를 제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소서. 그리하면 그 아이가 살아나겠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그 제자들도 따라가더라. 보라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던 한 여인이 주의 뒤로 와서 겉옷만을 만지니라. 이는 그 여인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녀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고 하시니 그 여인이 그 시각으로부터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원의 집에 오셔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들썩한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물러가라.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를 비웃더라. 그러나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주께서 들어가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소녀가 일어나니라. 그 명성이 온 땅에 퍼지더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 회당장에 그 회당장이 와가지고 어떤 관원이 와가지고 제 딸이 죽었다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가시는데 12회 혈류병이죠. 유출병이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이 와가지고 주님을 만졌잖아요. 왜 이 기사를 써놨을까? 어? 아니 거기 빨리 가실 것이지 왜 또 이렇게 할까? 우리가 이거 의문을 가질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기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마가복음 한번 5장 그 뭐야 마가복음 5장 42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 5장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 그러니 이는 그 소녀가 12살입니다라. 그러자 사람들이 매우 놀라더라. 왜 12살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위에 보면은 주님께서 달리다굼 그랬죠. 달리다굼아. 달리다굼. 여기 마태복음 그런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은 주님을 포커스한 거고 마가복음은 주님이 하신 일을 포커스한 거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만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는데 마태복음은 그런 얘기 없죠. 주님만 포커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 그 주님만 포커스했는데 여기 마가복음 보게 되면은 그 아이가 그 소녀가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소녀가 몇 살에? 12살이에요. 12살. 그리고 그 20절에 보니까 가는 중에 12년 동안 12회를 유출병을 앓던 여인이 주에 와서 겉옷을 말해. 왜 12회를 강조했을까? 13년도 아니고. 여러분 숫자에 다 뜻이 있다 그랬죠. 12 숫자는 어느 숫자입니까 여러분? 12. 판타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12사도. 12지파. 그렇죠? 12제자. 어? 그렇죠? 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기 저 세일의 사람의 문이 몇 개 있어요? 12문이죠. 12진주문 있잖아요. 12기초석이 있잖아요. 12기초석에 뭐가 적혀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적혀있다고 그래요. 에? 이거는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소녀처럼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을 앞으로 살릴 걸 얘기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여러분 그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요. 매일 그냥 병자들이 때로 몰려들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또 전해야 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거지 병 고치러 온 게 아니다. 주님의 목적은 표적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왕인 걸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대인에게 된 일들을 여기 기록해가지고 그때 단 몰랐더라도 우리가 알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 속에 영원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의 뜻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고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아 그게 꼭 그러냐고 우기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열두라는 게 꼭 이스라엘이라고 아니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뭐. 아닌 사람은 아니고 기분 긴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 하루 갔으니까 그러면 꼭 그러면 뭐 천년이 하루란 얘기냐. 아니 깨달은 대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각자 깨달으면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자기 아는 만큼 알면 되는 거고 남이 아는 거는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깨달은 만큼 아는 거예요. 저도 옛날은 가시는 도중에 또 이 여인하고 신강이 났을까? 왜 또 12년일까?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기도할 때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 자꾸 기도를 나오게 하지 말고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시라고 좀. 자꾸 내가 떠들기만 하지 말고 내가 막 한참 말을 많이 하고 나야만 기도 많이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진짜 기도는 묵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기도 시큰하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 소용없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니까. 여기 지금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 살리고 죽은 거 다름없는 유치병 거니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졌을 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스가랴서에 한번 스가랴 찾아보세요. 12장 스가랴 12장 13장에 있네. 13장.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들을 끊으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죄를 씻는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린다. 이 유출병이 불결한 여인이 피 흘린 게 불결한 병 아닙니까? 그죠? 불결한 병이라고요. 이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린다. 이게 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죠.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다 얘기한 거라고요. 말씀으로 계시다 얘기한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신 주님이 창조했다고 돼 있잖아요. 골로새서 보면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않았다. 어? 말씀으로 계실 때도 한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그분이 창조한 거죠. 골로새서 1장에 그분이 창조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인한테도 그걸 보여주고, 골로새서 1장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라고. 그리스도가 창조했다고 그러느냐.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어? 이 그리스도가 창조했으니까 누구냐? 이분이 여호와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체 형상으로 나타난 게 예수로 보인 거고, 본체는 하나님이니까 그 안에 있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혼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영이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영과 혼이 내 말을 딱 들어보면,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내 영의 모습과 혼의 모습을 알잖아요. 저 사람이 혼이 구원받았나 알 수 있고, 영이 얼마나 충만한가 알 수 있잖아요. 내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그게 바로 그거거든.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아는 사람도 많아요. 삼일체를 안 믿으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합수신 믿는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의심이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솔직히 그래. 나는 하나님도 믿고 성령도 믿는다. 나는 예수는 안 믿어. 예수는 안 믿어진다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 받아요. 근데 그거 가리고 있는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예.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데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참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예언적으로 항상 말씀하신다는 거. 말씀으로 달리다 꿈할 때 살아난 거죠. 한 말씀으로 살아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있을 때 이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뭐라 했죠? 인자야, 너는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말씀을 들을 때 사는 거죠. 달리다 꿈, 일어나라.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선의 이스라엘이 일어날 걸 얘기한 거라고. 성경 전체가 그겁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고, 어? 우리가 영광중에 올 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예요, 성경에. 근데 그건 싹 빼놓고 다른 얘기만 한다니까. 그걸 빼놓게 되면은 이 지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지상에서 좀 이렇게 좀 성공적인 삶을, 영적으로 성공적인 살고, 목회 성공하고 뭐 이런 거. 그러나 사실 이 영광을 바라게 되면 그 포커스가 어디 갑니까? 그날 주님 만나는 포커스를 보는 거죠.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때 전도하는 교회로, 모든 족속에 전도하는 교회 하나로 된 거예요. 거기에 위배되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포커스가 틀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이 만약에 사람 끌어모는 게 포커스였다면 12제자 안 불렀죠. 안 불렀죠. 주님은 저기 있거든요. 저쪽에 있거든요. 당장 그때 위대한 일이 우울하지만 주님은 우리까지 보셨거든요. 이런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는 윤목사님 같은 분도 혼자서 자기 뭐 친구들 뭐 옛날에 뭐 한 사람은 교회도 크게 하고 많이 하지만 이분은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누가 알아준 사람 중에 다니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분은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주님 오신 걸 기다리고 산다고요. 개인적으로 만나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만 계산한 거 바라니까. 문화 남긴 것만 바라보는 거지 뭐. 지금 이 땅에서 뭐 그걸 안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게 그 소망 속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게 내가 아마 흔들려서 벌써 귀에 때려줬을 거야, 내가. 벌써 문 닫았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소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소망. 다 됐네요. 거의 다 됐어요. 27절에 보면 이제 그 소경이 그 구원받는 게 나오죠, 그죠? 예. 보면 그 27절 다 읽지 않고, 다윗의 아들이여, 두 소경이 따라오다가,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무엘하 뭐 7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다윗의 아들인 건 알았어요. 근데 민족적인 메시아를 아는 거죠.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는 그 민족적인 메시아라는 걸 아는 거죠. 민족적인 메시아. 사무엘하 7장. 7장 그 몇 절인가 하면요. 12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죠. 시작.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몸에서 나올 곧 네 뒤에 올 네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호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네 보좌가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환상에 따라 나단이 다윗에게 그대로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당장은 볼 때는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죠, 그죠? 그러나 주님은 솔로몬을 예라면서 앞으로 다윗의 씨를 이어서 진짜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윗의 일을 이어서 다윗의 그 씨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다윗의 뿌리가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보면 그게 다윗의 뿌리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뿌리란 건 뭐죠? 하나님이다. 그분. 진짜 뿌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바디메오 그두 소경이 바디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이라 그럴 때는 그 민족적인 그 예언을 믿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 믿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 민족적인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그 육신적인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또 이것도 결국은 앞으로 그 소경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받을, 요게 두 소경이 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 이런 비유적으로 주님이 여기 한 거지, 뭐, 눈먼 사람 하나 고쳐준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주님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이게 그런 의미를 보지 않고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같은 거 읽으면 별로 재미가 없다고요. 이 깊은 뜻을 모르면 이게 재미가 없고, 마태복음 같은 거 공부할 마음도 별로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언적인 의미를 모른다면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다 치유받았는데 뭐 우리가 병이 안 낫고 그러면 좀 실망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 32절. 이제 벙어리인데 그 마귀가 쫓겨나면서 말을 한게 나오죠. 그렇죠? 일찍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도다. 33절에 나오죠.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마귀들의 왕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니라. 그후 예수께서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모든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냐. 왕국 복음을 전파했다. 왕국이 임할 것을 전파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왕국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길,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그랬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왕국 복음이에요. 앞으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국이 임한다. 헤롯도 물러나고 적그리스도도 물러나고 다윗의 씨로 완전히 이제 회복되어 가지고 킹덤이 임한다. 왕국이 임한다. 이것을 여기 이때입니까? 분명히 이때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는데 이때니까 모르니까 주님은 오순절을 얘기했죠. 성령이 임하신 날을 얘기했는데, 성령이 먼저 오실 걸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7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한 것이 아니요 그때와 시기를 알게 한 것이다. 왕국이 임할 것은 너희가 알지만, 그건 확실하지만,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바 아니다. 아직 먼 훗날이라는 얘기예요. 옛날 다니엘에게도 그 마지막 때될 일을 70일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뭐라 했죠? 이거는 먼 훗날 얘기니까 너는 자다가 나중에 업을 누리라.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봉인하라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우리한테 오는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한테도 이 왕국이 임할 걸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왕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줬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셨다. 그런데 꼭 여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나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그랬죠. 여기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위선자들,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마귀들의 힘을 입어서 마귀를 쫓아낸다. 이렇게 지금 주님을 신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거짓된 자들이다. 거짓된 자들이다. 예.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되겠죠. 다른 데 보면은 어떻게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느냐. 자기 나라를 어떻게 자기가 헐겠냐 그랬잖아요. 이건 다른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이제 36절부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게 나옵니다.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습니다.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해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시더라. 그 주님이 그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이제 잡혀갈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이 흩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 여기서 목자는 주님을 가르치고 양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칩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초림하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흩어 목자가 없잖아요. 전부 거짓 선자 투성이니까 거짓 선생들 거기에 착신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 막 따라다닐 때 그 밥을 못 먹고 막 배고파하니까 저들이 이러다가 굶주려 죽겠거나 그러면서 오병이어가지고 기적들을 일으켜준 거죠. 예. 유리하는 양처럼 봤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재림 때도 재림 직전에도 이럴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에스겔서 34장 5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 그들은 목자가 없음으로 흩어졌고 그들이 흩어졌을 때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게 되었더라. 이게 짐승이 뭡니까? 이게 앞으로 짐승.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거죠. 내 양이 모든 산들과 높은 언덕마다 유리하였으며 정녕 내 양무리가 땅의 모든 지면에 흩어졌으나 이스라엘에게 흩어졌잖아요. 그들을 찾거나 찾아나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분명히 내 양무리가 약탈물이 되었고 내 양무리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여야 된 것은 목자가 없었으며 또 내 목자들이 내 양무리들을 찾지도 않고 자신들만 먹고 내 양무리는 먹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오 너희 목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내 양무리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고 그들이 양무리를 먹이는 것을 그치게 하며 목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만 먹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양무리를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서 그들에게 먹이가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마치 그 젖만 짜내 먹고 먹이를 안 주는 목자처럼 여기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참 목자네요. 목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지금 목자 생활하는 사람들은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고 주님이 약속한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된 자를 대적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작은 자들 위로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그 잡혀갈 때 그런 말씀을 이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앞으로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양들이 유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유리하고 있고 크리스찬도 유리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거는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재림 직전에 초림이나 재림 직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여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11장 17절 보겠습니다.
거짓 목자가 나옵니다.
스가랴 11장 7절. 아 17절입니다. 7절이 아니라. 시작.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여기 보면은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죠. 나중에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 만들죠. 적그리스도를 여기 얘기한 거예요. 우상 목자. 아이돌 셰퍼드 그랬어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여러분 그 달러 1불짜리 여러분 피라미드에 눈 한쪽 왜 눈 봤죠? 왜 눈 봤죠? 그래? 그게 결국은 그 피라미드의 그 파라오가 적그리스도의 그 모형이거든요. 그때는 이게 뉴에이지의 그 그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그 관석이죠. 그 관석이라 하죠. 관석이 바로 그 결국 이제 그 모퉁이 돌이 아니고 관석. 그러니까 주님은 모퉁이 돌인데 적그리스도는 관석이에요. 그래서 관석이 올려질 거라고 그게. 그게 우상 이제 자기는 관석 노릇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피라미드급의 그 2불짜리 보면은 그 맨 위에 그 어떻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그 똑똑 떨어져 있죠. 그게 삼각형에. 예. 미국이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거. 외눈 있죠. 외눈이. 예? 이 한쪽 눈이 그 완전히 어둡게 되니까 눈 한쪽만 있잖아요. 이거. 왜 눈이 한쪽밖에 없어요? 그게. 이게 지금 미국이 이런 나라라니까. 그게 뒤에 숨어 있어요 지금.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얼마나 많이 났는데 미국에. 그렇잖아요 이거. 예. 예. 우상 목자가 바로 그 적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그 57절을 보면은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해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이 바리새인 놈들은 뭐라는가 하면 이걸 거부했거든. 싹꾼들은 거부하고 오히려 이 백성들이 복음을 못 받들겠다고. 지금도 보세요. 지금 앞으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이죠. 왕국을 전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보시라고요. 목사들이 들고 일어날 거라고. 목사들이. 못 듣게 하는 거야. 못 듣게. 천년자만 들어도 이런 거. 왜냐하면 이미 적그리스도 영이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년 그러면 싫어하는 거야. 자기들 왜 그런지 모르고 거기에 영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캐톨릭하고 함께 전부 사역하잖아요. 지금 전부 사역합니다. 지금. 예. 다 돈 받고 다 넘어가고 그럽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이게 만나보면은 크리스천들이 그래. 아니 뭐 휴거까지 나는데 환란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의사무사예요. 다 그래. 이게 모르는 거야. 그리고 얘기도 못해 교회 가서. 왜? 그 얘기했다가 괜히 또 이상한 얘기 들을까봐.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주님 따라다니면서 왕국복음, 천국복음을 그분이 왕인 거를 못 듣게 한 거예요. 못 듣게. 그래가지고 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력이 된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죽어야 될걸 알았거든요. 우리까지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참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감람산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대로 주님 앞에 맡기고, 아버지께 맡기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하다. 지금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싹꾼들이 있다. 싹꾼이라는 게 돈을 받아서 싹꾼이 아니라 받아 맡기만 하고 일을 안 하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게 싹꾼입니다. 이게 싹꾼입니다. 당연히 소가 일하고 받아먹게 돼 있죠. 그런데 그걸 싹꾼이라고 그랬지 무조건 돈 받는다고 싹꾼이 아닙니다. 그럼 뭐 주일하는 사람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추수가 나오는데 1차적인 추수는 뭔가 하면 여기 유대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국 복음에서 추수. 지금은 뭐죠? 은혜 복음 추수. 그렇죠. 결국 그 시대가 다른 겁니다. 지금.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한번 그 환란 때는 누가 추수합니까? 천사들이 추수하잖아요. 영원한 복음 가지고 주 하나님을 두려워라 그러면서 성기라 그러면서 영원한 복음 가지고 그냥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환란 때 우리 다 올라간 다음에 그때 그냥 그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 예수님은 왕국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이제 은혜 복음 전하고 있고 그렇죠? 은혜 복음 플러스 영광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 그다음에 환란 때는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적으로 주님의 역사가 다르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 추수가 그때 이스라엘의 추수요 또 오늘날 우리의 추수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거. 요한복음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또 추수에서 또 나오죠. 3월에 추수하는 거. 그럼 우리의 추수를 또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은 126편에 보면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게 바로 우리의 추수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추수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왕국시대나 은혜시대나 환란시대 모든 추수를 다 얘기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는 추수할 수 없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추수할 수 없다. 희생하지 않고서는 추수할 수 없다. 가족을 떠나서는 추수할 수 없다. 가족들을 때로는 떠나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추수할 수 없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내 슬픔을 견디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건다는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그때 이미 예언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장을 통하여 주님이 왕 대신과 다시 재림하시는 영원하신 왕, 그때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러한 소망 속에 다시 한번 살면서 참 추수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명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